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들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8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처럼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13 봄 사경일을 앞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네 가지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가 마음은 복음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태도 또한 좋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돌밭 마음은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 깊은 곳에 깨어지지 않은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시떨기 마음은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세상 쾌락으로 가득 찬 마음이기에 복음 메시지를 듣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옥토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한 이해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네 가지 마음 상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고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설교자와 청중의 의무에 대한 것과 아울러서 설교자의 복음 설교를 듣고 청중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설교자의 의무입니다. 설교자의 의무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씨를 뿌리는 자는 농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곧 설교자를 뜻합니다. 영적으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당시에만 있었고 그 이후에는 사라진 잠정적인 직분도 있었고요. 또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영속적인 직분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는 사도, 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와 같은 직분은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그러한 직분입니다. 사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던 열두 제자들이 가진 직분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은 제자들이 죽었을 때 그 직분도 사라지고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직은 잠정적인 직분입니다. 오늘날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면서 신사도 운동을 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제2의 사도시대가 열린 것처럼 그렇게 선전을 하는데요. 그것은 절대로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죽었을 때 사도의 직분도 함께 없어졌기 때문에 그 후에는 어느 누구도 사도라고 칭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사도 다음에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라는 직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그런 직분입니다. 그러나 목사와 교사는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그런 직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목사와 교사 그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이 교사는 뭐 주일학교 교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곧 가르치는 자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목사와 교사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목사라는 직분과 교사라는 직분이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목사의 직분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라는 직분은 영속적인 그런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가진 자를 우리는 설교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목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윌리엄 버킨스는 목사의 주된 임무는 설교라고 그렇게 분명히 잘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목사가 설교 사역을 감당하지 않을지라도 친절한 호의를 베풀고 이웃 간의 평화를 조장하며 바른 자선 행위에 열심이며 선한 행실을 나타내는 일에만 전념한다면 충분히 그의 주된 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철저히 기만당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목사가 설교 사역의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는 설교자로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윌리엄 퍼킨즈의 말대로 목사가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더 이상 목사로서의 합당한 그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또 가르치도록 부름을 받은 그런 직분의 사람인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들은 먼저 설교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계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설교자들이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설교자들이었죠.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또 기독교 역사에 보면 어거스틴, 루터, 켈빈, 위필드, 또 조나단 에드워드, 스펄전, 노이 존스 등과 같은 분들도 모두가 다 설교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씨를 뿌리는 자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설교자의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의무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참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을 선포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자의 의무이고 올바르지 못한 것을 선포하는 것은 직무유기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고 하였고 또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좋은 땅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 것을 보면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농부가 건실한 씨앗, 좋은 씨앗, 참된 씨앗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농부가 여기서 썩은 씨앗을 뿌렸다면 이처럼 풍성하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에 뿌렸다 할지라도 그 뿌린 씨앗이 썩은 것이라면 그 땅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8절에 좋은 땅에 풍성하게 열매가 맺힌 것을 보면 농부가 어떤 씨앗을 뿌렸다고요? 좋은 씨앗을 뿌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설교자는 이처럼 항상 참된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자의 의무입니다. 설교자는 올바르지 못한 복음을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설교자가 다른 복음을 전할 경우에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열한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설교자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설교하도록 부름받은 자는 반드시 참된 것을 증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짓된 복음을 전하면은 그것을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인도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그 설교자가 져야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건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데요. 절대로 구원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씀을 선포할 때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를 전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천국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들은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그들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설교자는 다른 복음을 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농부가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하듯이 설교자 또한 올바른 진리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무엇이 올바른 복음입니까?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설교자들이 전해야 될 바른 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느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느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에 겪었던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한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또 십자가를 믿을 때에만 사람이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증거할 때 그 중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설교자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 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설교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어떤 설교자들은 청중들의 호의와 관심을 얻고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도덕설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착할 일을 많이 하고 잘 살면은 천국에 간다.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은 윤리이고 도덕이지 결단코 복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도덕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올바른 그런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복음을 전하거나 또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를 가르치기도 하는데요. 그건 역시 사도들이 전한 그런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바로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그 다음 밑에 13절에 보니까 저런 사람들은 거짓사도요 괴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 그처럼 거짓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저주받을 그런 일인 것이지요. 바른 것을 전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전하면은 그 사람 위에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설교자의 의무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하듯이 설교자 역시 올바른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바른 복음을 증거할 때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설교자가 성경적인 바른 복음을 전할 때 이처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청중들의 의무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설교자들의 의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설교자들의 의무는 바른 것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어떠한가 하는 것이지요. 청중들에게도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설교자가 부지런히 바른 복음을 증거할 때 청중들은 과연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청중들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서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그 선포되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길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설교를 잘 듣지 않습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설교를 잘 듣지 않고요. 건성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길가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돌반 마음도 마찬가지죠. 지성보다는 감정이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일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 것도 말씀을 잘 듣는 것이라고 결단코 할 수 없습니다. 가시떨기 마음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듣는 그 마음 속에 온통 세상 염려와 재료의 유혹과 세상 쾌락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 상태로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결단코 잘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옥토 마음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서 잘 들었고 또 성령의 도움으로 그 메시지를 잘 이해하여서 결국에는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 메시지를 깨닫는 그런 사람은 오직 하나뿐이죠. 그것은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길가 마음도 복음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가 마음은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라고 하면서 길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돌밭 마음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라고 하였지만은 결단코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언급은 오늘 본문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감정적으로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기는 했지만은 그 메시지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그 본질을 놓쳤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복음 메시지를 이해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쁨으로 받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 메시지에 대한 깨달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가시떨기 마음에 대해서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그 다음에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 이상은 더 이상 없어요. 깨달았다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떨기 마음을 가진 사람도 복음 메시지를 깨닫지는 못한 것이죠. 오직 옥토 마음만이 복음 메시지를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 좋은 마음을 가진 이 사람만이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 그렇게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청중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또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중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 보면은 고넬료는 사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것은 고넬료가 참으로 좋은 청중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사도 베드로에게 준비하면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심령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와 같은 마음 상태를 가지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바른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중들은 들려지는 메시지를, 복음 메시지를 잘 귀담아 드려야 되는 또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좋은 청중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서 잘 듣는 그런 성도들입니까? 여러분은 복음 메시지를 듣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으면서 말씀을 듣습니까? 그러한 청중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 생각해 볼 것은요. 설교자의 복음 설교를 듣고 청중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자의 복음 설교를 듣고 청중들은 과연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농부는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 농부는 얼마나 간절히 풍성한 열매를 기대했겠습니까?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해서입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봄에 수고로이 씨를 뿌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농부가 봄에 수고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가을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은 땅 외에는 다른 땅에서는 열매가 없습니다. 길가 땅에도 열매가 없지요. 거기는 이제 떨어진 씨앗이 공중의 새들의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싹은 나왔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그래서 해가 돋은 후에는 말라버리고 말았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가시떨기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는 줄기까지는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가시들이 심하게 방해를 했기 때문에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땅 아무런 열매도 산출해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을 보면 오늘 본문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00배, 60배, 30배. 그러니까 열매가 아주 주렁주렁 그렇게 맺혀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수고로이 일하면서 고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열매입니다. 이러한 알곡인 것입니다. 왜 농부가 봄에 기경을 합니까? 왜 봄에 잡초를 뽑고 돌돌을 제거하고 쟁기질을 합니까? 그것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밭에 나가서 보살피지 않습니까? 물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또 잡초가 자라서 방해하지는 않은지, 또 제대로 잘 자라고 있는지 등등을 수시로 매일매일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농부가 이렇게 수고로이 일하는 것은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얻기를 기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만약 들판이 황금 물결을 친다면 그 농부의 마음은 너무너무 기쁠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농부 되시는 우리 하나님도 우리들에게서 열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크게 실망을 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본 지객이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요. 왜 심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관상용으로 심었겠습니까? 관상용으로 심어서 감상하기 위해서 심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또 취미 삼아서 그 나무를 심고 가꾼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자기 가수원에 심은 것은 열매를 얻기를 바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보니까 어찐 일인지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주인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인은 열매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것은 곧 신앙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 우리 크리스천의 합당한 삶의 열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서 다른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입만 무성한 기독교 종교 생활에 그런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휘황찬란하지만 열매가 없는 그런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지만 입만 무성한 종교생활에 불과한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서는 성령의 열매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종교 생활에 잎사귀만 무성할 뿐인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성령의 열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크리스찬의 삶을 또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열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요. 또 거룩한 삶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열매 또한 우리들에게 원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복음 전도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지상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서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엄히 명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 정도로 복음 전도에 힘쓸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힘을 주어서 복음 전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열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또 거룩한 삶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복음 전도의 열매 또한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2013년 봄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처럼 풍성한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의 의무와 또 청중들의 의무가 무엇이며 또 청중들은 복음 메시지를 듣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다음 주일에 있을 2013년 봄 사경에 참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은 땅에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결실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옥토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마음밭에서 풍성한 결실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